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첫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은혜 때에 아버지 환난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행할 때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러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걸어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 또 계속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죄를 반복해서 지면서 이렇게 육신을 따라가는 그러한 구원받은 죄인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죄들을 좀 벗어버리고 그리고 좀 거룩한 삶을 사는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세 번째는 제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 여기 지금 주님이 지금 열한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다 버렸어요. 부모, 형제, 자매 다 전토를 다 버리고 자기 조합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제자라는 말이 영어로 disciple입니다. disciple. disciple이란 말은 discipline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거죠. 디시플린이라는 게 뭡니까? 훈련하다, 단련하다. 엄청난 어려움. 여러분 지금 군대만 가보세요. 유격훈련 가보세요. 그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그걸 통과해야만 장교도 되고 하사관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반 병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육신적인 군대들도 그렇게 단련을 받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이 군사가 바로 제자예요. 제자. 구원받고 육신적으로 살아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간증할 수 있죠. 수가성 여인 보세요. 그렇게 남편을 여러 명이나 이렇게 거친 여인도 구원받자마자 전도했잖아요.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전도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된 게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 뭐 특별한 사람이죠.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한 소명을 받을 때 제자가 되는데 그러나 누구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몸의 문제예요. 몸이 내 육신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련되지도 않고 훈련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길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제자가 될 수 없죠.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누구나 훈련소에 들어올 수 있어요. 훈련소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지원하면 되거든. 구원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누구나 그냥 거저 선물로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자원해서 입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트캠프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트캠프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를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은 엄청난 시련과 징계를 당하게 돼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걸 다 끌어내리려니까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아, 우리 자식들을 낳았지만 말이죠. 자식들을 낳았지만은 그 자식을 낳았다고 다 합니까? 그 자식이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만큼 훈련을 받지 않은 유산이 없어요. 차라리 세상에 기부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세상에 기부하는 거예요. 자녀들 꼴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랬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한다고 그랬고,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데려올 것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자녀들이 말안들 때, 징계할 때 그걸 견뎌내야죠. 집을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영 안 들어오면 아들처럼 못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탕자처럼 집을 나갔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 동안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도 받지 못한 불신자처럼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그때 깨닫고 엉엉 울고 그때서야 회개하고 주님 만날 때 좀, 회개를 다 하고 하는 경우가 있죠.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는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 절대 회개 못해요. 더 악합니다, 여러분. 말도 못하게 악해요, 죽을 때. 그때 보면 알아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은 보면 알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회개 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징계와 연단을 받지 않고서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뭐 전도만 조금 하면 제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죠. 그리고 제자 훈련 받으면 제자가 된다는데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게 무슨 징계가 있고 무슨 훈련이 있습니까? 단련이 없잖아요. 그냥 뭐 배워가지고 그게 제자 훈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훈련은 어디서 합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룹니다. 그 사람을. 엄청나게 다루죠. 그렇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수 없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 오고 어떤 순간이 오고 정말 나에게 어떤 불행이 오고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조그만 문제 있으면 벌써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베이비로 살죠. 요즘 뭐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다 베이비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신방 목회를 내가 하죠. 신방 목회. 신방 목회를 안할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다 신방을 해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기도하고 이렇게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을 목회하게 되면은 맨 찾아가가지고 뭐 교회 안 나면 나오셔야죠. 나오셔야죠. 그래 봤자 나올 수가 없죠. 아니 뭐 교회 많은데 뭐 쇼핑하면 되지 뭐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놓는 거예요. 최우선에 놓고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안 듣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귀하게 여긴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제자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어떤 사람이 그 제자가 되려고 주님이 가시는 곳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락이 있는데 내게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단다. 그래도 좋으냐? 나는 집도 없는데 그래도 나 따라오겠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대답을 못해. 대답할 수가 없어요. 따라가겠다 그랬다가 못 따라가겠다 그럴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유구무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래서 나를 따르라.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예, 알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죠? 그래? 그럼 갔다 와야지. 그렇게 안 했죠.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참, 인정이 없죠? 인정이 없죠? 이 세상으로 볼땐 인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정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쓰러집니다. 인정. 우리는 인정을 보면 안 되고, 신정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감정을 잘 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인정을 보지 않습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제가 인정사정 봤으면 제가 목회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목회자가 되어서도 우리 아들, 딸들이 아빠 때문에 가난해졌다 그러고 얼마나 그냥 나를 비방하는지 말이죠. 그렇잖아요. 인정사정 그냥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야 돼. 돌아서야 돼요.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주님한테 와서, 저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가 가족들한테 좀 작별 인사나 좀 하고 오겠습니다. 주님 뭐라 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얼마나 정말 주님이 인정이 없습니까? 잠깐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서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려고 할수 있어요. 요즘에 되게 종교인이 됐으니까 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액세서리로 돼버린 거야. 뭐잘될때 그냥 주님 주님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냥 문제만 생기면 그냥 주님을 욕하는, 이거는 제자가 아니죠. 요즘에는 거듭난 사람조차도 보기 참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힘들어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몇 명이나 구원받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받은 거예요. 중생이 돼야 된단 말이죠. 옛사람이 다 죽어버려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그래가지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도 이 육신 때문에 사람들이 제자가 못 되는 판인데. 뭐 일반 성도만 그렇습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신학교만 졸업하면 목사 안 수주거든요. 성경에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 수주라는 말이 없어요. 훈련을 받고 제자 된 사람, 그리고 주님이 직접 부른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신학교만 나오면 다 그냥 신학교 들어가기 쉬워요. 한국은 뭐 예비고사 떨어지면 들어가는 게 신학교인데. 제가 한국 갔을 때 어떤 젊은 목사가 목회자들, 노방전도하는 목사님들 모여서 이제 며칠 동안 있었는데 어떤 젊은 목사가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는 예비고사 떨어져가지고 신학교 갔는데, 그런데 뭐 신학교 가서 다니면서 별짓 다 했대. 술, 담배 이건 보통이고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구나. 예비고사 떨어져서 신학교 갔다는 말이 진짜구나 이게. 근데 그 사모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가 기도해가지고 회개했다고,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성경에 무슨 훈련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훈련해가지고 뭐 과정을 마치면 제자 된다는 말은 없어요. 제자 훈련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이,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면 주님이 직접 그때부터 데려다니면서 훈련시킵니다. 삶 속에서. 무슨 코스 마친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에서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 받으면 나는 제자가 됐다고 착각을 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그 제자 훈련 하려면 차라리 보병 훈련소 가가지고요. 요즘 뭐 여자들도 가서 뭐 하는 거 있어요 보니까. 가끔 봤는데 참 여자들도 말이죠. 남자 이상으로 독하더라고 보니까. 차라리 그런 데 가는 게 나아요. 극기 훈련하는 게 나아요. 교회에서 앉아서 그럴 바에 극기 훈련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은 게 무슨 훈련이에요? 책상 따라 앉아가지고 뭐 1과 2과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주님이 제자들 좀 그렇게 시켰나요?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핍박도 같이 받고 말이죠.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서 말씀도 직접 전하는 걸 보게 하고 그랬죠. 제가 그걸 깨닫고서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성도들 데리고 막 길가를 계속 나가고 그랬죠. 맥초도 데려가고 다운타운도 데려가고 한국 마켓도 데려가고. 왜? 그게 제자 훈련이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거 탈락되면 못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앉아서 뭐 이렇게 어떤 과정을 마치는 제자 훈련을 마치면 제자가 됐다고 착각을 하고 주님 만날 때 상을 받겠지 이렇게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제자 훈련 받은 사람도 전도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전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전도란 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얘기하는 게 전도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생명을 주셨다. 당신도 이렇게 해라. 이게 전도예요. 전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이제 집회할 기회가 있어서 옛날에 가보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제일 먼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다 어렵대. 그것도 그냥 뭐 지체하지 않고 어렵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 앞에 앉아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 응? 그래요? 그럼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주님 믿어가지고 여기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 계신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증거하는 건데 이게 간증인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아니라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려운 겁니다. 거듭나지 못했든가, 거듭났더라도 부끄러워서 못한다든가, 어?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누구라도 구원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주님만 영접하면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남도 봐도 그래요. 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칼을 주러 왔다 그러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한 집에 다섯이 있으면,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12장 52절, 53절에 나오는데. 한 집에 다섯이 있으면 갈라져서 셋은 둘에 대적하고 둘은 셋에 대적하리라. 아버지는 아들과 대적하고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과 딸은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대적하여. 결국은 뭡니까? 싸움을 하러 왔다. 이게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어둠이 있는데 빛으로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빛을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어둠이. 그냥 여기 자고 있는데 불 켜보세요. 아, 싫죠? 불 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결국 가족 중에서 누가 한 사람 먼저 믿으면 그 집엔 분란이 나게 돼 있어요. 저희 집도 물론 할머니 때부터 믿었지만은 우리 어머니 나중에 믿었고 근데 제일 먼저 믿은 분이 우리 대해서 믿은 분이 우리 누님이거든요. 제일 먼저 믿어가지고 막 집에서 쫓겨나가지고요. 신발도 못 신고 막 쫓겨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뭐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게 주님이 아니라고요. 그 칼을 가지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진리의 칼을 가지고 내가 집에서 이겨야만 그래야만 온 가정이 복음화되는 거죠.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자의 그러한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그걸 견딜 수가 없죠. 또 그다음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49절 5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1절. 다 견뎌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으나 만일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러나 나에게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거는 주님이 죽으시는 침례예요. 침례가 일곱 가지가 있어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답답함을 어찌 견디어내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하러 왔노라. 분쟁케 하러 왔노라.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6, 14장 여러분, 그 70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70인 제자들. 그건 제자가 아니었죠, 사실. 전도자였죠. 누가복음 14장 몇 절인가 하면요. 26절. 25절부터 봐도 되죠. 그때 큰 무리가 주와 함께 가더니 큰 무리가 갑니다. 주께서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수 없느니라. 이건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각자 분량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될수 없어요. 억지로 될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될수 있는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말이죠. 정치적으로도 출세하려고 그러면은 다 버리고 말이죠. 가족들도 버리고 감옥도 들어가고 그래야 돼요. 우리 일본 치하에 있을 때 만지벌판으로 간 사람들 얼어서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던 분, 그형 되는 사람은 만주에서 아버지가 업고 가는데 얼어 죽었대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독립, 하나,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데도 그렇게 가족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왜 이렇게 존경을 받아요? 그 일본 그 아주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에? 이토 후루미, 히로부미인가 이 사람을 저격해서 그럼 죽으면 자기도 죽어요. 그렇죠? 존경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존경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경받아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죠. 순교자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죠, 이거는. 아주 페어한 거죠. 오직하면 주님께서 부자에게, 지옥 간 부자에게, 야, 너는 땅에 있을 때잘 먹고 잘 살지 않았니? 근데 이 나사로 봐라. 네 문간에서 말이지, 네가 주는 거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았니?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미워하지 않고 나를 따르면 내게 합당치 않다. 미워한다는 건 정말 미워하라는 얘기 아니죠. 주님이 얘기하시면 가족들의 말도 뒷전으로 둬야 되는 거죠.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아, 미워하면 죄죠. 미워하면 살인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성경 공부나 이런 설교는 요즘 못해요. 이런 얘기 하면은 아주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못한다고요. 예. 참, 이 자기 멘토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멘토되는 피터 로크만 목사님의 멘토가 그밥 존스 대학을 세운 밥 존스 시니어예요. 그 사람은 정말 이렇게 살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제자가 또 그렇게 살았어요. 또 그 제자가 또 저희 멘토예요. 이게 멘토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길이 또 정해지더라고요. 멘토를 잘 만나야 돼. 멘토를 잘 만나야 돼. 멘토 없으면 자기 혼자 막 중구난방하고 말이죠. 멘토가 없으니까 뭐 그냥 적당히 하고 말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말씀이, 아, 주님 너무하십니다. 아,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은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하는 거죠. 마음을 다 해야 돼요.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100%입니다. 99.9%가 아니에요. 100%. 왜 요즘 사람들이 영접 기도하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전심으로 100% 주님이 없으면 나는 정말 비참한 죄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37살 때. 교회를 꽤 오래 다녔어도 37살 때 그걸 깨닫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매달렸죠. 그 순간에 주님이 쑥 들어오시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안에 계시니까. 몰랐죠. 아이고,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걸 몰랐죠. 너무나 좋았죠. 아, 수가성 여인처럼 그냥 기쁘니까 와보라 그러는데, 그 수가성 여인이 그 사는 삶이 그동안에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본적 있어요? 많은 징계를 받았을 거라고요. 육신의 정욕을 잘못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뭐 형제자매 부모 친척 여기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들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주회종이 되기 전에는 가족들밖에 몰랐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쏙 돌리니까 완전히 이거는 핍박이 막 오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눈물을 머금고, 이런 말이 있죠. 눈물을 머금고. 왜? 눈물을 머금어야 돼요. 그건 다할수할수 없어요, 그건. 자,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온 전심을 다해서 다 주님을 사랑해야만, 그래야만 결국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머물러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기쁨.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 있죠? 기쁨을 주님이 뭐라 하면 나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충만하게 기뻐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해서 기쁜 게 아니라 환경은 안 좋고 힘든데 괜히 기쁜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이게. 우리 멘토 목사님의 멘토 목사님 되시는 그밥 존스 시니어가 뭐라는가 하면 진짜 기쁠 때, 진짜 행복할 때는 당신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려고 돌을 딱 앞에 갖다 놔가지고 잘못해서 돌에 걸려 팍 넘어졌는데 아프긴 아픈데 넘어져서 딱 보니까 뭘 봤어요? 넘어졌는데 뭘 봤다고요? 그때 오는 게 기쁨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 하나님이 나 죄짓지 말라 이랬구나. 하나님이 나잘 되라고 징계했구나. 내가 넘어진 게나 걸러 넘어지게 했는데 잘 됐구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부름 받았을 때제 친구가 제 회사를 완전히 사인하러 가지고 전부 동의하고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 내가 가져갔다 그러시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앞으로 살 길이 막연한데. 이거는 이상해. 나는 기쁠 일이 없는데 기쁜 거야.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내가 눈에 보고 뭐가 잘 돼서 기쁜 게 아니고 이건 행복이 아니고 진짜 기쁨은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우리가 걸려 넘어졌을 때 주님의 그 손길을 보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진정한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밥 존스 시니어가 지금 이제 밥 존스 3세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벌써 타락을 했죠. 타락을 했죠. 시대가 거치니까 결국 다그 부모의 그 믿음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이게 기쁨하고요. 조이하고 재미하고는 달라요. 재미, 사는 재미하고 달라요. 기쁨하고는. 기쁨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육신의 감각,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거다. 초월하는 거다. 아니,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모든 게 힘들고 그런데, 이상하게 기뻐요. 갑자기 어려운데, 하늘에 갈 집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뻐져요. 얼마나 좋을까. 기뻐져요. 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과 영원히 사는 거, 휴거될 때, 영원한 생명을 육신까지도 이제 부활되는 거, 아, 그래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 아, 그때 생각해보면, 기쁨이 싹 솟아나 안에서 솟아난단 말이죠. 이것도 제가 들은 얘기는 어떤 미국 사람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아, 미국 사람인가 영국 사람인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평생 뭘 했는가 하면은 풀밭을 다니면서 이 확대경을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벌레들 살피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타고 바나나에 열매가 몇개 달렸나 뭐 이런 거, 이런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살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아주 놀란 걸 발견했어요. 민들레라는 풀 아시죠, 여러분? 민들레? 민들레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키가 다 달라요. 어디 가면 좀 크고, 어디 가면 작고 그래.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 민들레가 자라고 있는 그 초장에 다른 풀보다 1인치가 높아요. 항상 높아요. 여러분, 민들레가 이렇게 쑥 올라가 있죠, 항상.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민들레?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민들레는 다른 풀보다 1인치 정도, 한 2.5cm, 한 2, 3cm 정도 고개를 들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민들레가 이렇게 억센꽃 아닙니까? 민들레가? 그게 어디에 좋아요? 사람도 통증에 좋잖아요. 에? 이게 참 자연을 연구해도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들레 같아야 돼요. 비록 우리가 억세고 그 황무지 같은 데서 자랄지 몰라도 우리가 세상보다도 더한 인치 정도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속에 숨어 있지 말고 고개를 쳐들고 억세게 주님의 오실 기다린단 말이죠. 이게 민들레 같은, 이게 제자들은 민들레 인생이에요, 민들레 인생.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민들레 안 먹어도 내가 민들레 같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 실질적인 일입니다, 이게. 에? 그리고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개미가 귀가 네 개나 있대요. 사람은 귀가 두 개밖에 없죠. 아, 그래가지고 개미들이 말이죠. 항상 기쁨이 넘친다는 거야. 뭐를 물어가지고 하는데, 뭐 가잖아요. 그 다른 개미가 오면은 그 개미한테 이러고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 그걸 해석을 해보니까, 야, 너도 저기 가면 말이야. 이거 있으니까 빨리 가, 빨리 가. 그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와가지고 전부 갔다가 하나씩 물고 쫙 일렬로 가는 거예요. 귀가 네 개가 있대, 네 개. 세상에. 여러분, 기생충들도 뇌가 있대요, 뇌가. 기생충, 우리 잘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회충 같은 것도 뇌가 있답니다. 뇌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자연만 잘 살펴봐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저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육신 덩어리만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평생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종기에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종기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참,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확대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잖아요. 깊이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기에 엄청난 게 들어있다고요. 보화. 이 보화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다 들어왔거든요. 이걸 안 보고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전혀 못. 창조물만 봐도 그런데 함으로 창조주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창조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오늘 1강에서 3강까지 이제 CD를 한 50개 만들었어요. 오늘 와서 제가 20개 또 만들었어요. 이거를 여러분도 듣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걸 듣다 보면 저들에게 빛이 임해서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창세기도 보니까 뭐 성경 전체가 다 커버됐더라고. 제가 다시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서 한거 이렇게 읽어보니까 창세기가 말이 창세기죠. 성경 전체 모든 책이 다 압축이 돼 있더라고요. 나도 놀랐어요, 그거 듣고. 그러니까 꼭 이걸 전도용으로 꼭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전도서. 전도서를 시작했잖아요. 이 전도서도 모든 것이 헛되다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면 전도할 수 있는 게 돼요. 제가 이따도 이게 광고 시간도 얘기하겠지만요. 뉴저지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우리 성경학교에서 공부하는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간호사예요. RN이에요, RN. 아,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서 이메일이 왔어요. 아, 이분이 감옥에 있는 두 죄수, 여 죄수에게 지금까지 우리 메시지, 우리가 보내준 메시지 있잖아요. 영어 한국말로 했잖아요. 이분은 영어권이니까 그 영어권에 있는 거를 영어 메시지를 그분들에게 계속 보냈대요. 감옥에. 근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그 병원에 그중 한 여인이 병원에 입원하러 왔더래. 경찰이 두명딱 지키고. 그래서 이렇게 딱 틈을 보고서 자기 환자는 아니지만은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악수하면서 하나님 말씀 또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래.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요즘 최근에 보낸 거 컴퓨터 열어가지고 카피 떠가지고 딱 갖다 주니 그걸 읽으면서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내가 뭘 깨달은 거야. 우리 주보에 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주보에 해드리는 거. 이것만 가지고 한 사람씩만 전돼도 돼요. 한 사람씩만. 영어도 있고 한국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거, 야,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가면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인커리지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냥 나만 보고 버리지 말고 이걸 가지고 전도에는 일주일에 한 사람한테만 줘보세요. 그러면 1년이면 52명이에요. 그렇잖아요. 더 원하면 카피 더 가자면 돼요. 하면 됩니다. 안 해서 안 되는 거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따 다 오셨을 때또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참 제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제자가 될수 있는 훈련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참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훈련장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또 들어갔다가도 탈락되고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이 교회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되는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